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존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사오매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한발한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만든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주권자시며,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와 삶의 모든 이유와 목적, 가치, 그것은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고 우리가 스스로 뭔가 답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왜 지었는지,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그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아무리 자기가 정했다 그래도 그것이 참이 될 수가 없고요. 또 문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를 만들었는데 시계가 나는 전등이 될 거야 하고 아무리 빛을 발하고 뭐를 하려고 그래도 시계가 시계 역할을 하는 것이 만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기도 하고 자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자기가 나는 전등이야. 나는 빛을 발해야 돼. 나는 뭘 해야 돼 하고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만큼 자기의 본래의 그 존재, 가치, 이유, 목적, 역할, 그거를 하나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그러고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쁘신 뜻을 두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결국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기들 맘대로 살기를 그냥 가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계로 만들어졌는데 나는 전등이 될 거야 하는 것처럼 그 원래 지으신 이의 목적과 그 삶의 그 원칙을 떠나서 스스로 살고 스스로 지혜 있어서 스스로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를 택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든 간에 지혜로운 자가 돼서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지으신 이가 지혜롭게 훌륭하게 살도록 해놓은 그 길을 떠나서 스스로 하려고 했던 그 자체로부터 뭐야? 원래 생명의 길에서 탈선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그 선택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요. 그것이 생명에서 떠나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갖고 꿈을 가져도 결국은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생명, 영생의 길에서 탈선해 버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나님이 그 탈선된 데서부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법칙 안에 불러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탈선돼서 우리가 마귀 자식으로 죄의 종에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죗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탈선된 자리에서 스스로 사는 그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생명의 길에서 영생을 가진 자로서의 그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주셨는데 어디로 옮겨주셨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의 생명의 법칙 속에 그 원칙 속에 우리가 새로운 레일 위에 올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새로운 삶의 법칙 속에 우리가 이제 셋업되었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옮겨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자 친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옮겨져 있는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그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해서 그 새로운 생명의 법칙 속에 살수 있도록 살게 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훈계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 지체들, 모든 그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에게 동일하게 역사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던 헬라인이었던 누구에게도 상관없이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그들의 배치, 그들의 역할을 그분 뜻대로 정하시고 그리고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눈 역할, 입 역할, 코 역할, 무슨 손, 발다 역할이 있어도요. 그 역할을 자기들이 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이 이제 스스로 나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는 눈이 눈 역할을 하는 거는 꼭 눈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움직여서 같이 되는 것인 것처럼 한몸 안에서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섬김으로써 우리는 각각의 역할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눈 역할을 하도록 배치되어서 그러한 그 사명이라 그럴까?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하게 하시는데 자기는 입 역할을 하고 싶다고 계속 우겨대도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선악을 아는 과일을 따먹고 스스로 지혜로워지려고 했던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것에서 떠나서 스스로 뭔가 다른 것을 하려고 했던 그런 하와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되고 싶은 대로의 자기 꿈을 따로 갖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예수를 믿는데 비전이 없으면 안 된다. 정말 무지하면은 안 되는 거는 물론 아는데요. 그 비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자기 비전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헛된 꿈이고 오히려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야 되는, 가져야 되는 그러한 꿈이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우리도 그거를 원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사랑을 조차 하라고 하시면 그것이 우리들이 택해야 되는 그 방법이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만 해라. 하라는 말만 해라. 뭐그 모든 그 예수님께서 본보여 주신 그러한 그 성령을 쫓아 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도 자기의 삶의 길로 놓는 것이요. 그리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면에서는 비전인 거예요. 왜? 그분의 뜻이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이요, 최고의 것이고, 그리고 아름답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자기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을 통해서 그 자기의 어떤 꿈을 이룸으로 인해서 자기의 영광, 자기 자랑, 자기 칭찬,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리고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원한 거라면, 그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 교회를 세우는 것이든지, 그것이 선교를 하는 것이든지,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벌써 하나님을 우상화한 것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요, 그 모든 것이 탐욕이요,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 경계해야 될 우상숭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사역이나 아니면 교회 자체가 우리의 우상의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사역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 지상에 있는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그 삶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삶, 복음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러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참여하고자 그 복음의 은혜 안에 자기가 있고자 해서 자기 육체를 치며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복음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의 그 실체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그의 그 애씀이라 그럴까? 그의 그러한 그 삶의 실제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 거룩한 삶, 사랑하는 삶, 섬기는 삶,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 순종하는 삶, 뭐 성령을 쫓아 사는 그 삶의 실제가 너희들의 삶의 열매가 되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많은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나 그 사역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만 했고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말만 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에 자기 영광은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때에 자기 기쁨은 구하지 않았다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의 사역이 우리들의 기쁨, 우리들의 만족, 우리들의 자랑, 우리들의 어떠한 그 정말 육의 소욕을 채우는 그러한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복음은 전하고 사람들은 구원할지 몰라도 주여주여 하는 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역사하고 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거는 그냥 이방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역을 했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다는 것은 정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오직 성령을 좇아 살았다예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만 했다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다한거 아니고 사람들이 하라는 걸다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만 했다. 아니, 또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건 뭐든지 했다예요. 그것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온 얘기들이요. 이제 남자와 여자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 그러한 남자와 여자. 앞에서는 결혼 문제가 나오고 음행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거는 남자와 여자를 얘기할 때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고 여자도 혼자 있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한 바울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남자 여자를 정욕의 대상이나 그러한 것으로서 생각함으로 인해서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이 그의 초점이었고 그의 경계였어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나오는 남자와 여자의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부부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 하와를 왜 만들었냐? 그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그 하와에게 주시고 그리고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아담은 그를 굉장히 기뻐하며 받아들였어요. 자기가 독처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느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때 외로움을 느꼈던 것도 아니고요. 뭐 여자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도록 그들의 어떤 그 생육 번성하는 생명의 법칙을 그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이 생육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가 둘이 되었고, 그리고 둘이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서 생육 번성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는 그 자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질서예요. 근데 거기에는 사람의 의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냐? 서로가 봐서 이쁘면, 서로가 뭐가 조건이 맞으면, 내가 갖고 싶으면, 내가 취하고 싶으면, 내가 싫으면, 이런 걸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 사이가 정욕의 대상이 되고, 음행이 되고, 그리고 가정 파괴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질투가 나고, 뭐 여러 가지의 그러한 문제들, 그리고 자녀들 간에서도 시기 질투가 일어나므로 카인과 아벨이 그 아담의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살인 사건이 되고 정말 가정의 비극, 사회의 비극이 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새로운 법칙, 다시 말하면 옛 법칙이죠.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가졌던 그런 아름답고 선한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 속에 새롭게 살게 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은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남자는 남자여 여자는 여자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이제 그 머리에 무엇을 쓰는 문제, 그리고 머리를 길게 하고 또어뭐 그러한 것으로서 그어 어떤 여자의 남자의 그러한 그 위치, 그러한 지켜야 될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당시, 그때는 여자들이 그 헬라 문화 속에서 그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녔고, 또 머리들을 길게 했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여자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여자인 것이 흉이 아니고 또 여자인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 남자인 것 자체가 무슨 우월하고 남자가 또어더 높은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담을 돕는 자로서 하와를 만드셨다면 어떻게 보면은 하와가 도울 수 있는 많은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그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와가 가진 그 모든 역할의 능력은 내가 돕는 남편이 있어야지만 나타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이가 서로 누가 높고 낮고 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은 뭔가 남자들이 더 우월한 거, 성경적이라는 게 남자가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보지 남자를 우월하게 놓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사회는 남자를 우월하게 놔요. 그러나 모계 사회 때는, 지금도 모계 사회인 그러한 곳에서는 뭐예요? 여자들이 또그 위에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위아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역할이 구별되어 있다라는 얘기지. 머리가 몸에 위에 있다고 해서 머리하고 몸하고 떨어지면 뭐예요? 둘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둘다 죽는 거예요. 머리가 위에 있다고 해서 높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집을 짓는데 그 토대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그 이제 주춧돌을 넣고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지붕을 놓으면 지붕이 위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붕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토대가 있고 주춧돌 있고 기둥이 다 있어서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 지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한 몸을 이룬다지 결코 남자가 위고 여자가 아래라는 의미는 아니, 그러한 계급적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한 몸을 이루는데, 한 집을 짓는데, 그 놓여진 배치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여자의 역할이 다르고 남자의 역할이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머리 얘기나 수건 얘기는 왜 그게 나타나냐면은, 그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에 남자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고 또 여자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나타낼 때에 그 나타냄이, 지금 여자는 긴 머리나 수건으로 나타나 있고요. 남자는 또 그렇게 하지 말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둘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하심 대로 그들이 세워진 그 자리에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역할을 다하고 순종하여 살으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시대적으로 볼 때에, 그 사회적으로 볼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교회 안에서라도 누구에게라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있어서 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쓰잘데없는 일로 복음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 그런 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그뭐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너희들의 치장 때문에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시험 걸리지 않도록 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들이 지금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상대방들에게 우리들의 어떤 그 자유함 때문에 우리들은 뭐 해도 자유하지만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유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까 봐 그렇게 하지 말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데에서 재물이 되었던 그 음식 같은 것들을 우리는 그 음식 자체 우상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바쳤다가 해서 그것이 음식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거는 우상에게 바쳤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먹지 말아라요. 왜? 그 사람들이 너를 보고 그 음식은 우상에게 바쳤던 것도 먹어도 된다라고 그냥 그 생각한다든지 그 우상을 인정하고 그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인 거를 중요시하는 그러한 것을 그들이 생각하면 그들의 생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네가 주의하라는 얘기고 자기는 형제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일생 동안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자기의 자유함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믿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쭉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 시대에 있어서 여자들이 다 머리에 수건을 썼는데,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는 안 써도 돼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가 여자면 여자로서 나는 여자입니다. 나는 남편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너가 그냥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긴 머리를 갖고 있어서 그것이 그때 시대에 그러한 모습이면 너 그대로 해랍니다. 사실은 그 자체가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왜 그러면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안 쓰냐? 왜 머리를 잘라버리? 삭발 여기는 자른다는 게 단발이라기보다는 삭발을 얘기하는데 왜 삭발을 하느냐? 뭐 지금같이 암으로 다 머리가 빠졌다면 그것 갖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튀려고 자기를 뭔가 나타내려고 아니면 자기 맘대로 뭐 그러한 것들을 아무리 네가 하나님의 딸이 됐고 안에 성령님 계시다 그래도 네가 그래서 모든 것이 자유하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으니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물론 하나님이 대상이지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함으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머리에 수건을 쓰나 안 쓰나 아니면은 내가 머리를 자르나 안 자르나 그런 것 갖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한 얘기입니다. 요새식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 때, 이거는 세상의 유행을 좇으라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딸로서 사는 그 삶은 어떠한 삶이냐 하면은 정결한 행위로서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고요. 결코 머리를 꾸미거나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그러한 외모적인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는 온유한 마음, 안정된 그러한 심령에 썩지 않는 것으로 나타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딸들, 정말 사라의 딸들은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딸들이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고 그리고 복종하고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결국 하나님의 딸로릇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머리를 자른다든지 수건을 안 쓴다든지 그러한 것은 지금 그 사회에서 그 시대에서 행하고 있던 그러한 여자들의 아내의 모습을 뭐예요? 내가 그 무시하고 오히려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거는 남편도 인정 안 하고 이웃도 인정 안 하고 모두를 인정 안 하는 아나무인적인 거예요. 근데 아나무인이 사람만 없이 여긴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왜 음행을 하려면 차라리 결혼을 하고 결혼 자체가 죄는 아니니까 그렇지 않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나? 그건 사람이 그 성욕을 정욕으로 쓰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남편으로서 아내가 아내로서 한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 자체를 정욕의 대상으로서 음행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떠한 그 선교 단체에서는요, 자매들에게도 또그 형제들에게도 될수 있는 대로 살을 내놓지 않게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그러한 갖고 태어난 육이 성을 정욕으로 쓰는 데에 음행으로 빠지기 쉬운 생각 자체가 감정과 마음 자체가 이미 육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감정이나 그 정욕 자체가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될수 있는 대로 형제랑 자매가 같이 이제 살고 있는 것이요.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살을 댈수 있는 대로 내지 않도록, 지금 민소매 입지 않고, 그리고 짧은 치마 입지 않고, 그 반바지 입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거 벗었다고 그래서 훨씬 더 시원한 것도 아니고, 그거 조금 입었다고 그래서 더 더운 것도 아니니까, 이제 유행에 따르지 않고 그리고 화장기나 어떠한 장식으로서 뭐랄까 너무 치장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 리더가 그 단원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그 주의를 주는 그러한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가요. 이제 특히 젊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러한 선교단체를 하고 세계를 다니면서 그러한 그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찬양 사역을 하는데, 근데 그러한 사역하는 데서 그 단원끼리 일어날 수 있는 문제, 또 가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문제 중에 가장 그 젊은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10대에서부터 뭐한 30, 40대 그런 사람들이 같이 다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20대 그런 한참 그러한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이성 문제만 감당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뭐를 복음을 전하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태어난 그러한 정력과 그 음행으로 달리기 쉬운 우리들의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로서, 또어그 자매로서 어떻게 순결을 지켜야 되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할 때에 반드시 거기엔 성 문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성이 그 외모에 상대방에게 보이고자 하고 어필하고자 하고 소위 말하면 섹시하게 그 상대방의 마음과 눈을 끌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말하자면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 목사님들이나 어려서부터 그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이요, 자기의 육의 소욕들 속에 있는 어떤 본능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방비로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생각해왔지, 우리가 갖고 태어난 그 마귀 주식, 그 죄의 종으로서의 본성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나 무지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떠한 그 틈에, 어떠한 그 사이에 그냥 정욕에 이끌려서 음행을 저질러 버리든지 일을 저질러 버리는 그러한 일들 우리는 사실 많이 보고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자기 경계를 안한 거예요. 자기도 육을 갖고 있고,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길에 있지 않으면은, 뭐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에서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거를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겁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 오랫동안 복음 전하고 사역을 하면 우리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어느 순간에도 성령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친 것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매일 부인하고 자기를 버려야지만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한 것은 그가 처음에 복음 전할 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의 경험으로 하지 않고 자기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지 않고 순간순간 성령으로 사는 그 삶에 그가 몰두하고 오직 전심으로 일심으로 예수를 향해서 달리는 그러한 그의 삶, 그것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 따르는 삶인 거예요. 자기 육체의 소욕을 좇지 않고 성령을 좇아 사는 삶입니다. 근데 성령의 소욕을 좇아 살면 어떻게 해요? 육체의 소욕은 이루지 않을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좇아 산다는 거는 자기 육체의 소욕하고는 완전히 거슬려 사는 거거든요. 내 육체의 소욕도 채우고 성령의 소욕도 채우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은 따르는 쪽에 우리는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고, 그거는 남편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여자가 그렇게 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배치하신 거예요. 남편을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먼저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지으셨고, 하와를 아담을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주시고 그에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남자에게서 만들어진 거예요.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자의 역할은 남편을 위해서 있고 남편이 내 몸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남편의 의사도 아니고 그리고 남편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부탁한 거나 허락한 거나 아무것도 그거는 안 한 거예요. 남편은 모르고 있었어요. 아담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를 알고 있었나? 사람이 독처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그 남편은 그 아내의 돕는 배필의 역할을 받음으로써 가정도 꾸릴 수 있고 생육번성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 정말 그 참 행복도 즐거움도 하나님 주신 그 가정 안에서 둘이 하나 되어 삶으로써 서로 사랑하는 대상을 갖고 서로 나누는 대상을 갖고 그러니까 돕는 자가 있다면 도움을 받는 자가 있지만 돕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도움을 받는 자예요. 그게 베푸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내 존재의 역할에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돕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으므로 아내의 역할은 있는 것이요. 아내의 역할을 통해서 남편은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자기 위치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계급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 하나님이 다른 역할을 주신 것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남자를 높이셨고 여자를 낮추셨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의미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똑같이 성령이 들어가 계세요. 똑같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머리가 몸에 위에 있는 것 같지만 몸이 없는 머리가 없고 또 머리 없는 몸이 없는 것처럼 그러면 서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거는 우리가 지금 보통 생각하고 있는 높고 낮음이나 위아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만 기둥하고 지붕처럼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인력이 있고 주춧돌이 그 땅 깊이 박혀서 기둥을 붙들어주고 있고 모든 것을 지금 그 대지 속에 있는 인력이 붙들어줌으로써 기둥도 서고 지붕도 서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적인 가치관 그리고 육의 이기적인 정말 무지한 그러한 생각들 속에 그러한 감정들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자꾸 그 성경을 세상식으로 생각하고요. 자기식으로 해석하면은 우리는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참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요새는 사람의 몸이 상품화돼서 정말 남의 그 정욕을 이용해가지고 그걸로 인기를 얻고 그걸로 돈을 벌고 또 본인만 그래요? 그한 여자, 그한 남자를 상품화한 그러한 회사들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어떻게 더 치장하고 어떻게 더 노출시키고 어떻게 더 눈에 띄게 해서 사람들을 많이 자극하고 사람들의 눈을 마음을 빼앗는가. 그것에 아주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업이 되어 있고, 그것이, 정말 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눈을 뜨기만 하면 사방팔방에 붙여 있는 그러한 사진들과 동영상들과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자극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장님이 아닌 이상, 우리 눈 뜨고 노상, 그러한 그 우리의 정력을 자극시키는 그러한 그 사진과 영상들 속에서, 그리고 그러한 말들과 그러한 그 스토리라 그럴까요? 그런 속에서 우린 살고 있어요. 그러한 우리가 지금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 남자 여자 얘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성경은 금욕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욕으로, 욕심으로 살지 않는 것은 금욕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을 좇아 사는 그 생명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금욕함으로써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남자고 여자고 간에, 아내고 남편이고 간에, 둘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에베소서 보면은, 아내들은 남편이 머리니까,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이 하라. 왜 그러냐 하면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 되심이라. 다시 말하면요, 남편이 머리의 구주 같지만 결국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한 분이니까. 모든 몸의 구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이 아내의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서 하셨으면 머리로서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입이 눈 역할을 하는 그 눈에게 그 역할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또 눈은 입 역할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손은 손 역할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몸의 모든 것들이 손은 손으로 인정하고 발은 발로 인정해서 서로가 귀히 여기고 서로가 복종하고 서로가 도우라는 얘기. 그것이 한 몸을 이루는 얘기입니다. 몸의 구주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남편을 머리로 놓고 아내를 몸이라고 했습니다. 또그 남편 된 남자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결국 머리는 몸을 보양하고 몸을 세워나가고 몸을 위해서 모든 일을 자기의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또 머리 하는 일이라 그래. 머리에서 잘못되면 몸이 아무리 튼튼하고 잘해도 사실은 제 역할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뇌 속에 사실 다 모든 게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주체, 출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고 하나님이 친히 배치하시고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리심으로 인해서 가정이 세워져 나가고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자들이 아마 은사들을 받고 많이 독불장군처럼 좀 이렇게 난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내 안에 성령님 임했으니까 하면서 그 질서에서 어긋난 행동들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요새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한국적이라든지 무슨 그 사대주의적인 그러한 것은 남존여비 사상이 있지요. 그러한 것에서 매이라는 얘기는 절대로 성경은 안 합니다. 인격적으로 동등해요. 그러나 역할로서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하는 것은 자기를 세우는 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지 남자 밑에 비굴하게 종살이 하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명령을 받고 그에 이끌려서 하면 종이고요. 자원해서 하면은 그게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남편을 주처럼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우리는 아내의 역할로서 가정에서 해야 될 일,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행하는 것이지, 남편의 종이 된 것이 아니요. 아이들의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엄마들이, 아내들이 서럽고 상하고, 그리고 슬프고 분노하는 일들은 당했다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남편을 섬기고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남편과 자녀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나의 그 삶, 나의 역할을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귀중한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당했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역할이 있었다잖아요. 그건 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도 사회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든지 가정이 없고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빠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삶 자체는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은사로서 역할을 하실 때는 사실 남자와 여자와 상관없이도 하십니다. 여자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은사를 행하게 하실 때는 그 은사가 그몸 안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여기에서는 지금 삶이나 그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도 여자는 여자로서의 그 질서, 그 자리, 그 한계 속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니까 그 자리에서 역할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열매를 그 많은 법이 이 땅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법을 지키며 성령을 좇아 사는 거는 이 세상에 어떤 법도 방해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랑으로 사는 거를 방해할 수가 없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어떤 것도 금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또 온유와 절제, 그러한 것들은 여자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가질 수 있는 것이요. 또 남자들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할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도 있지만 교회에는 여자들이 더 많다. 또 여자들이 더 뭐라 그럴까? 시끄럽다라 그럴까요? 뭐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든지 뭐 집안이 망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게 여자들이 말을 하고 여자들이 뭔가를 그 리더 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진짜 동양에서도 옛날부터 얘기해 오던 일들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에서는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뭔가 할 말이 있고 물어볼 말이 있으면 남편에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한그 개인 그것은 중요하지만 또그 개인이 한 가정을 이루므로써 그 가정을 가질 때는 가장을 그 가정의 대표로 놓습니다. 근데 그 가장을 남편으로 놓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 역할을 할수 있도록 성령이 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가장으로 세우신 그 남자들이 가장 역할을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여자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그것을 도와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여자니까 얼마나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그 이제 여자들이 남편의 믿음 없음을 걱정하고 남편의 믿음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그것을 비웃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열심히 잘 믿고 있다가 돼요. 자기들이 남편보다 믿음이 낮다가 됩니다. 근데 그 남편은 자기와 믿음의 비교 대상이 아니라 자기 남편인 거예요. 자기 몸인 거예요. 자기 머리인 거예요. 그게 제가 사람이 물구나무 서고 맨날 거꾸로 살면은 그거 살 수도 없고 어렵다. 몸이 어렵다. 머리도 어렵다. 우리가 섰을 때 머리는 우리 위에 있습니다. 몸이 잘 지탱해서 머리를 위로 받쳐주면 머리는 위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자리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몸이 머리를 인정 안 하면은 머리를 부끄러워하면은 안 됩니다. 몸은 가리지만 얼굴은 내놓잖아요. 머리는 내놓잖아요. 머리를 세우는 것이 몸이 서는 역할이에요. 그렇다고 머리를 세워줬다 내가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섬으로써 몸도 서는 거거든요. 근데 참 이상한 게 많은 여자들이 남자를 이기려고 해요. 저는 여자 형제만 있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남자 형제가 없고 제가 어려서부터 본 남자는 아버지니까 제가 아버지가 저의 경쟁의 대상이 된 일이 없고 제가 남자 형제가 없으니까 뭐 부모님들이 아들만 더 여기고 딸은 안 여겼다든지 그런 상처가 없기 때문에 또 주위에서 나를 그 뭐랄까 여자라고 해서 막 학대받았다든지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남자는 전혀 저의 그 어떤 비교 경쟁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사회에 나와 보니까요, 굉장히 남자가 또그 뭐라 그럴까 잘난 척한다 그럴까 여자들을 업세여기고요, 또 여자들은 기를 쓰고 남자를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그 성향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근데 저는 또 아들만 있습니다. 딸이 없어요. 그 아들 넷을 놓고 그 아들들이 좀 못나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가정에서 그 아이들의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빠로 살때 부인이 그리고 아이들이 세워주는 그러한 아빠, 그러한 남편이 되기를 원해요. 잘나서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어서가 아니라, 그럼으로써 저희 아이들이 또 여자 형제들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여자를 업수여기거나 또 여자들을 자기들의 비교 대상으로 한게 아니라 여자들은 오히려 보호 대상으로 여자들은 약하니까 보호해줘야 되고 또 하는 이제 그런 것 쪽으로 그 뭐랄까 양육되어 온 아이들이니까 근데 여자들을 보호해주고 여자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일들이 거꾸로 여자와 아이들의 종살이 하는 건또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회에서 남자는 돈 벌어오는 사람이요, 여자는 뭐 살림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여자가 돈을 벌면은 또, 뭐, 그, 남편이 그 살림하는 사람이라든지, 뭔가 중심적인 그러한 것이 아닌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잡아야 될건 뭐냐 하면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남편이 아플 수도 있고 아내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병든 사람일 수도 있고 아주 과민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다 문제가 나름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좇아 산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사람, 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그때그때 그때 그들이 성령을 좇아 살고, 성령에게 듣고, 성령에게 따르는 그러한 삶 속에서 치유가 되고, 화목함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만 머리 기르고 다만 수건을 쓰고 그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것으로 하면은 능력이 나오고 그것이 순종이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냐면은 그것이 그 시대의 남자 여자의 그러니까 남편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 그것이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 그러니까 씀으로써 나타났고, 그리고 그들이 치장하고 얼굴을 보이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은 가정 아니었지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똑같이 수건 쓰는 걸로 적용을 해서 그러한 형식을 따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살리시는 그 배치와 역할을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산다면, 예수님을 따라 산다면, 그것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에 모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지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지시함 속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얼굴을 가리지 않고 얼굴은 내놓고 몸은 가리고 살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너무 외모적인 거에 치중해가지고 외모로서 사람의 눈을 끌고 외모로서 그러한 그 사람들의 인정과 환심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 그것이 지금은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고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 있어서 정말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게 보이는 그러한 지금 풍조를 갖고 있잖아요. 사회에서도 취직을 하는데 외모를 통해서 인상 좋은 사람, 뭐 이쁘게 생긴 사람, 몸매 좋은 사람, 그렇게 뽑으니까 성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치장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눈을 끌려 하고, 연예인들이나 체육인들이나, 뭐, 매스컴을 타는 모든 사람들도 다 외모적인 것 때문에, 옷으로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금은보석으로, 액세서리로 치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형으로 얼굴을 바꿔버리고, 몸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자기는 그럼 뭔가, 진짜 자기인가? 자기의 원래 가치는, 인간의 가치는 인격에 있고 내면에 있는 건데, 스스로 외적인 것으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사실 다 늙어. 그 모든 젊음의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지는데. 물론 사람한테 예쁘다 소리 듣고요. 아름답다 소리 들으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나님이 예쁘다 하는 거는 외모가 아닙니다. 사람한테 칭찬받고자 하느냐? 사람을 의식하며 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느냐?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는 거는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그들을 배려한다는 얘기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구원받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데에 내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들을 기쁘게 하랴. 그러한 생각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쁘게 해야 되는 그 대상은 하나님인 거는 너무나 분명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상처 주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의 기쁨을 구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가진 하나님의 마음이지, 우리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를 놓고 저울질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랴, 하나님 저기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런 것으로 내가 갈등하고 고민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남자를 위해서 하와가 지어졌지만, 그러나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그 하와의 태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엄마라는 존재는요, 여자지만,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그 엄마의 태를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통해서 모든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첫 하와는 아담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다 동등하고,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성경만큼 분명한 질서를 제시해 주는 것도 없고, 성경만큼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놓는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위냐 아래냐를 굉장히 민감하게 따져요. 기싸움을 하고 힘을 겨룹니다. 누가 위냐, 누가 아래냐 갖고 굉장히 우월감을 갖고 상하는 거예요. 누가 더 사랑받냐, 누구 것이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위치에, 자기 역할과 자기의 가치에 대한 그 깨달음, 정말 지금의 나를 되게 하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보다, 전 세계보다도 귀히 여기시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고 낮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가 사실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심은 상관없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연연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인정받고 조금 더 뭔가 하도록.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자극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어필되도록 자기를 꾸미고 뭘 하고 그 사람들의 평가에 상처받고 그 사람들의 평가에 정말 업다운되는 그러한 우리들이 언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어요? 저희 조카가 자기 엄마한테, 엄마, 엄마는 결혼했는데 왜 화장하고 왜 그렇게 꾸며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걔가 생각할 때는 엄마는 결혼하면 이제 아빠 거니까 아빠한테 사랑받고 아빠한테 여김 받으면 됐지, 다른 사람 앞에 나갈 때왜 꾸미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걔의 그, 이제, 생각이었는데. 글쎄, 결혼하고, 걔가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하고 보면은 그 아내 역시, 글쎄요, 남편 앞에서만 그게 아니라 참, 그 외모적으로도 이쁜 아내를 맞았는데, 그 아이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제가 별로 화장하고 꾸미고 하는 거를 별로 보지 않고 자랐기 때문에 아내들이 화장하고 꾸미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는 하지 않지만 별로 그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또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며느리들도 없고요. 그러나 저는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지금 목적이 아니고 그 비판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각 지금 자기를 비춤 받는 것이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벌거숭이 되게 하고 나를 살리시는 나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형제들의 눈에 티를 지적해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실족함이 없다. 다른 형제들 때문에 넘어지고 다른 형제들 때문에 뭐 하기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다른 형제들의 실족함이 되지 않도록,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의 그 금지할 수 없는 그 법, 생명의 법, 거룩한 법, 사랑의 법, 온전한 그법 속에 자기 스스로를 복종시키면서 그 법을 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을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 쓰는 것을 긴 머리는 이렇게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광이라. 지금도 카톨릭은 이렇게 베일을 쓰면서 예배드리고 하는데요. 지금 남자들도 긴 머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여자들도 짧은 머리 하는 사람들도 있고 스님들은 머리를 삭발하잖아요. 또 스님들 중에서도 종파에 따라서는 머리를 삭발하지 않는 스님들도 있습니다. 수녀들도 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고 머리카락을 보이지 않지요. 이슬람교도들은 또 머리에 쓰고 그리고 또 얼굴도 가리고요. 특히 결혼한 사람들은 남편 외에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지요. 문화적인 것, 종교적인 것, 그러한 것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여자로서, 남자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마땅한 일인지. 이 모든 것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 아래에서 살 때에 여자는 여자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표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남편을 주처럼 섬겨야 되고 그 남편이 나의 머리 되게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남자는 남자대로 그 아내를 자기 몸으로 정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내주신 것 같이 사랑하고 돌보고 하는 그러한 그럴 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첫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가정 한 몸을 이룬 그 부부상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남자 위에 선다든지, 아니면 자기 멋대로 한다든지, 또, 남자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제 역할을 못하고, 정말 남편인지 아내인지, 뭐가 자기의 자리, 자기 역할을 지키지 못하는 그 뒤죽박죽함, 그러한 일들은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 교회, 그러한데 아무데도 없다.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왜이 세상에 법이 있냐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교통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규례를 만들어서 지키는 거잖아요. 위험하지 않도록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야지만 그것이 안전하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 모두가 지킬 때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그 온전하심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 성은 둘밖에 없습니다. 남자가 남자 역할하고 여자가 여자 역할하고 남자가 남자 배치해서 여자가 여자 배치해서 남편과 아내 자리, 엄마와 아빠 자리, 할머니 할아버지라면 할머니 할아버지 자리, 다 자기 자리들이 있는 거예요. 몸에 자기 배치가 있고 자기 역할이 있듯이 관계 속에서도 가정과 사회 속에서도 다 자기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과 관계 속에서의 역할하고는 좀 다릅니다. 은사는 은사대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역할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관계 속에서 아내 역할 있고 남편 역할 있고 자식 역할 있고 형제 역할 있고 무슨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 있고 뭐 이렇다면 그거는 또 관계 속에서의 역할이에요. 그 관계 속에서 역할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힘껏 지키면서 우리는 모두에게 화평케 하는 말씀과 화평케 하는 직분이 주어져 있고 부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서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스스로 사랑으로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되어 있는 지금 여자들이 예수 믿었다고 성령 받았다고 남편들 무시하고 가정에서의 아내 자리, 엄마 자리에서 튀쳐나와서 정말 그 자기 잘났다고 독불장군 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지금 바울이 얘기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배치하신 자리에서 역할을 다하며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정말 하나를 이루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으로 이어지고 열매로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이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사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하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